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크게 보면 세 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는 사무엘 스토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울 스토리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다윗 스토리가 나옵니다. 다윗 스토리는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전개가 되는데요. 그 안에 보면 크게 다시 또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16장과 17장인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을 보면 16장 앞부분에는 기름 부음 받는 장면 그리고 16장 뒷부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첫 번째 행동으로 사울을 수금을 타서 악령 가운데서 건져내주는 일을 했던 것 그리고 17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직후에 했던 두 번째 행동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구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짧게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6장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테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근데 사무엘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세의 집으로 가죠. 이세의 아들들을 처자들부터 쭉 다 보았는데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하다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없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오게 하시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가만히 두고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뭐 본문이 기록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무엘도 누가 왕이 될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보기에 이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 이 사람 정도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만하겠다. 그런 특징이나 그런 장점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어쩌면 이세의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될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보기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벌어지는 두 번째 내용이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윗은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내용인데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비록 있기는 했었지만 악령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못해서 신하들이 왕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왕의 이 상황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읍시다. 그래서 왕도 그것을 허락을 해서 다윗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앞에 와서 수금을 타고 다윗이 이 사울을 위로하죠.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수금을 타는 것을 통해서 또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사울을 주장하던 악령이 쫓겨져 나가는 그래서 사울이 악령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첫 번째 사건이고 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뒤에 했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울 스토리를 어떤 각도에서 이해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이방과 똑같이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주시기는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주신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무언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바람대로 이방인들과 똑같은 것을 구했을 때에, 잘못된 것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는 하되 어떻게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려고 맞춰주시는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 처음에 구했을 때부터 잘못 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악령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새로운 지도자는 도대체 어떤 일을 통해서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는가? 이 악령을 쫓아내는 것, 악령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이 사건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구해서 삐뚤어진 현실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주는,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다윗이 감당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했으면 다윗이 세움받을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의 지도자로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리더로 세워주실 때는 어떤 때냐면 내가 잘못된 것 구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고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메시아의 첫 번째 직분은 이스라엘의 뒤틀려진 리더십을 바로잡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하고 다시 바로잡아주는, 회복시켜주는, 그게 이제 다윗이 감당했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17장에 벌어지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뒤에 행했던 두 번째 일인데요. 이건 그냥 크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사건입니다. 뭐 교회를 다니는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다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사이의 싸움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상황은 이스라엘이 발발발발 떨고 있죠. 자기들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블레셋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도 참 독특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인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선택한, 그리고 사울을 기뻐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사울이 누구보다 키가 크고 누구보다 싸움을 잘하고 누구보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을 기뻐하고 왕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의지하거나 사울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직접 조롱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키가 크면 얼마나 크냐? 네가 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냐? 네가 전쟁에 능하면 얼마나 전쟁에 능하냐? 너보다 키 큰 사람, 너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 너보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인의 입이었지만 이 골리앗의 입을 통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 원고를 썼을 때, 책을 냈을 때에 그렇게 소제목을 달았더라고요. 키만큼 그런 머저리 같은 놈들아, 믿음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얼마나 병신 같은 일인 줄 아느냐. 그건 절대로 널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한다. 물론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현실을 잘 인정해야 돼요. 제가 기억하는 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전국 1등을 해본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더 공부를 잘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공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 잘하는 것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더 운동 잘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일 큰 기업은 불신자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여러 면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무언가를 내세우거나 그것 가지고 자랑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상황을 놓고 보면 사울의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 나는 싸움을 잘하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만큼은 내가 알아서 해도 돼. 근데 결국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사울보다 훨씬 키가 작은, 전쟁터에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기죠. 그리고 사울을 조롱당하고 있었던 사울을 건져내주는,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메시아 역할을 잘 감당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유명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들고 내게 나간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너와 네 백성들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들의 고기로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선포하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데, 그리고 골리앗을 쳐 죽이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꼭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이날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골리앗을 이긴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 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삶을 알지 못했을 뿐,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자기가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의하면 사자를 만나도 곰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전쟁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오고 훈련받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익숙해진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면서 행했던 두 번째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는 뒤틀려진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하는 일을 하고, 두 번째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벌벌 떨고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을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해주는, 왕도 구원하고 백성도 구원하는 메시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를 생각해보면 몇몇 점에서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 차이점들이 있죠. 일단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아, 저 사람이 우리 왕이구나 라는 걸 다 알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제비뽑기했던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자기만 조용히 기름 부음을 받고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전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다윗은 그런 일만 한 게 아니라 뒤틀려진 리더십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도 감당을 했었죠. 여하튼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부여받은 직분을 참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가면 이제 내일은 광야로 나아가기 전에 사울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이때에도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누리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16장과 17장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 점,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들 한 두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미 본문 설명하면서 쭉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참 이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새롭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새롭게 나를 도울 사람, 새롭게 나를 인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현재 지도자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욕심으로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응답해서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나에게 잠시 잠깐은 유익이 되지만 끝까지 나에게 도움을 주진 못했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구한 거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침받는 그런 과정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는 내가 구하고 응답받은 거였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기도 하나님이 마뜩찮아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신 것이 사울이었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더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죠. 나중에 다윗도 실패하고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울, 실패한 다윗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인도자와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사울을 또 쫓아가는 사람 아니고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사야나 엘리야를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부름받고 그렇게 살아가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이 사건에서 잠시 보여줘요. 두 번째로 꼭 기억했으면 하는 점은 다윗은 뒤틀려진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아까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애당초 믿음으로 살았으면 사울이 악령에 들리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당초 하나님 붙들고 의지와 살았으면 블레셋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거나 조롱당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부족하게 살았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 모든 모습들, 불신앙으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상황과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이 온전케 됨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래서 실질적인 무언가 방법도 제시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도 주시는 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건 내가 참 부족하지만 내가 어리석지만 때때로 내가 믿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내 불신앙 때문에 생긴 나의 현재의 처지와 상황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진심임을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늘 우리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간절히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사울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심지어 주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러나 주님께서 준비하신 다윗이라고 하는 귀한 지도자를 귀한 동반자를 귀한 목자를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주신 것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눕니다. 다윗을 받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복되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목자로 선물 받은 우리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복된 사람들임을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찌하여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뒤틀려진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계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